역사고전 강의 32강입니다. 32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32강이 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강으로 챕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까닭은 두 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서 칸트, 그죠?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 그 제8명제를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단번에 읽어내기는 좀 어렵고 분량은 적지만 32강을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32강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러니까 32강 두 번째 시간에 칸트의 이 제8명제와 그 프랑스 혁명에 관한 그 도이치 지식인들의 논쟁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에드먼드 버크 쪽에 버크에 관한 버크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32강이 분량이 좀 적죠. 그리고 33강부터는 또 헤르도어가 나와버렸는데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것은 역사 좋은 책이긴 하고 굉장히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역사 철학 또는 에 관한 저작은 아니어서 설명이 짧습니다. 그냥 이 책만 알려주고 말아버린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건 정치사상사, 버크는 정치사상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대결, 뭐 이런 거 있을 때 보수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에드먼드 버크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사회에서 보수가 뭐냐?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좀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개념들이 있고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데 공부에 관한 한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 예전에 철학에 관한 한 보수적 철학관을 가지고 있다. 철학관이 전보는 데 말고 철학에 대한 관점이 보수적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보수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죠. 보수는 굉장히 진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폭이 넓어서 아무나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우선 32강의 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이들은 대혁명의 여파에 노심초사한다. 영국의 버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독일에서도 자식 지식인들이 대혁명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어쨌든 혁명은 인류가 끝없이 향해 가야 할 이상을 하나 덧붙인다. 문장이 3개인데요. 4개네요. 4개. 버크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까지 하면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이들 그랬을 때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기존 질서라는 건 밑도 끝도 없어요. 말이 언제적 질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도 기존 질서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기존 질서를 중시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언제적 질서인데 뭐 임진왜란 시대의 질서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스개처럼. 다시 말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키려는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할 때 그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보수를 위한 보수가 되는 거고 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면 그건 훌륭한 것을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한 명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존중받아야만 한다. 그것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권선언 뭐 이것 이후로 생겨났잖아요. 그게 인권의 관점인데 얼마 안 됐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뭐 나는 인권에 관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인간 존엄성. 그러면 누가 또 물어보겠죠. 그게 근거가 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능력도 다른데 왜 별다른 대접을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대접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나 다 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무슨 회사에 들어가고 돈 이게 전자계산기 하나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은행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일단 사람으로서의 값어치, 값어치란 말을 써보니까 갑자기 돈으로 환산되는 것 같은데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 그걸 인정해야 한다. 사실 그런 말은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 신을 끌어다가 신께서 창조하신 동등한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쓴지 정당화하려는 논변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으니까 정치 사상이 되었건 뭐 과학이 되었건 심지어 자연과학이 되었건 사람을 설득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득에 관한 인간을 설득하는 일에 관한 학문이 뭐냐 수사학이죠.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수사학의 레토리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려면 논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사학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 그 존엄성으로부터 인간은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은 평등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변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주장하고 정교하게 논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그런 학문 분과 그게 정치철학입니다. 정치철학은 시대와 맥락 속에서 어떤 정치가 훌륭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정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인간에게 최대한의 편익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 그 뿌듯함, 네, 만족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게 정치철학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런 것도 그냥 얼핏 보기에는 대혁명의 여파에 노심초사하던 영국의 지식인이 야 이거 우리나라에 대혁명이 들어왔다가는 큰일 나겠네 걱정되네 그러니 어떻게든 막아야겠어 이렇게 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것에 불과해요. 얼핏 보면 사실 읽어보면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프랑스 혁명이 됐건 또는 그 프랑스 혁명 및 그 사건에 관련하여 런던 일부 모임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관한 성찰이에요. 이 책의 원제가. 그런 성찰이 되었건 간에 밑바닥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그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밑바닥에 놓인 생각은 뭐냐. 그런 밑바닥에 놓인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이 잘 살 수 있으려면 뭐 돈이 많아서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정치적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철학에서는 정치 사상은 당연히 시대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건 아주 당연한데 정치 철학도 하나의 고립된 개인으로서 인간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치라고 하는 어떤 사태의 국면에서 인간 모습을 연구하고 그 국면에서 아무리 그 신을 다루는 형이상학이라 해도 그 신이 인간과는 무관한 것으로서의 신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인간과 무관한 것을 다루는 학문은 없어요. 우주 만원경, 뭐 천체 천문학과 그런 데는 그러면 별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인간과는 관계없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더 잘 보고 싶어서 망원경도 우주에 쏘아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의학은 당연히 인간의 몸뚱아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심리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개인적인 행위와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정치 공동체에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이 되었건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사람의 보수주의 이런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 되었건 그들이 그런 혁명가와 버크는 정치가이니까요. 그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따라서 나는 프랑스 혁명이 좋아. 그러니 버크나 이런 사람의 책 따위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프랑스 혁명이 훌륭한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사건은 아니고 모든 이상과 선을 실현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버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문제 삼았는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 이건 좀 실수했네. 이건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뭐 그 책을 출간을 했으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읽으면 되지. 뭐 그 어떻게 읽을지 걱정돼가지고 저 이렇게 또 해설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좋은 의미에서 타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좀 저는 강의한 것을 책으로 내고 또 책으로 낸 것을 또 이렇게 해설하고 이게 세 번을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 일이니까 그냥 그냥 저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자이면 필자이면 책 내고 필자라는 말 그 안에 책 내면 그만합니다 이런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은 철학 선생이다. 예, 여기 요 자기 소개 보면 서평과 철학 선생 이렇게 써놨잖아요. 선생은 그냥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는 게 선생의 일이에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뭐 독자를 위해서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책을 썼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도 선생의 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저 별다른 어떤 숭고한 뜻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고맙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숭고하고 뭐 엄청나게 고마워하실 거 없어요. 책 쓴 놈이 뭐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일이니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의 혁명적 국민정신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였거든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태였으니까 놀라기는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런 의식이 제가 여기다 쓰는 의식이 자신의 국가로 번질까도 노심초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이 번질까 걱정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딱 전환이 되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의식혁명을 일으킨다는 거 간단치 않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유럽 대륙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것은 혁명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국가와 공동체와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걸 보는 의식이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이념의 원조로 불리는 사람인데 아까도 읽었듯이 프랑스 혁명 및 그 사건에 관련하여 런던 일부 모임에서 일어난 사태에 관한 성찰. 버크는 이제 런던에서 일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본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혁명 이데올로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관한 제일 좋은 책은 제가 지금까지 보수주의에 관한 책 뭐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 네,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 이것에 대해서 읽어본 책들 중에는 C.B. 맥퍼슨의 그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97년에 번역되어 나왔는데 맥퍼슨 책 지금은 맥퍼슨 책 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홉스와로크의 사회철학이라고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에서 퇴직한 그 황경식 씨하고 같이 황경식 교수하고 같이 번역 공역해서 낸 책이 있어요. 그거 맥퍼슨 책인데 홉스나 로크에 관한 그런 하나의 새로운 태제를 열었던 사람으로서 맥퍼슨이 한때는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홉스에 관한 태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이나 자연법 이런 게 이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그 텍스트인데 지금은 홉스를 그렇게 읽지 않죠. 홉스의 주권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근거해서 홉스에 대한 클라렌던에서 홉스 전집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연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홉스 전집이 아직 클라렌던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직 완간이 안 됐죠. 나오는 족족 사들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언제쯤 그게 어쨌든 레비아탄하고 리바이든하고 베헤모스는 나 투키티데스 아 참 걱정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데 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근대 정치 철학은 홉스하고 헤겔 정치 철학에서나 정치 사상에서나 두 영역 모두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홉스예요. 헤겔보다도 훨씬 더. 해결은 시대적인 맥락은 조금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해결의 역사 철학 강의가 중요하고 그렇게 홉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철학적인 방법론, 정치 철학 방법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가 주장한 자연권, 자연법 이론들도 정치 철학 개념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치 공동체와 주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즉 정치 사상적인 통찰도 훌륭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죠. 살기도 오래 살았고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기도 번역을 했으니까 고전학으로서도 더할 나위가 없고 진짜 그 한 명만 꼽아봐라 요 영역에서 그럼 홉스예요. 플라톤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홉스. 맥퍼슨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갔네요. 보수주의는 본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혁명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즉 1800년대 에드먼드 버크는 1797년에 죽었으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죠. 그러니 버크는 이제 그 1800년대의 사태들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걸 봤으면 어떤 책을 썼을까?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후에 말하자면 어떤 걸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버크에 관해서 이게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게 프랑스 혁명은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인 사건이었죠. 1790년이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버크의 책이 나온 게 1790년이잖아요. 그런데 90년에 곧바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혁명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버크가 주장하는 게 등장했으니까 정말 당대의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당대의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진행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프랑스 혁명을 어떤 것으로 프랑스 혁명을 어떤 이념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제일 먼저 시도된 게 버크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반혁명 이데올로기로서 뭔가를 나왔는데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규정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규정을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좀 관찰자로서 구경꾼으로서 이론가로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버크니까 버크의 규정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저 바다 도보해협을 넘어 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난파되어 있구나. 네. 난파선과 구경꾼 그 책. 한스 블루멘베르크의 책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써보면 난파되고 있구나. 나는 그것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우리 저 난파의 경랑이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에로까지 미쳐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버크가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369페이지 보면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형성된 파리의 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기하학적 정책이 채용되었다는 점, 모든 지역적 이념은 억제된다는 점, 더 이상 가스코뉴인도, 피카르디인도, 브르타뉴인도, 노르망디인도 아니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가슴, 하나의 의회를 지닌 프랑스인이라는 점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워진다. 지금 버크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프랑스 혁명, 버크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의 그 핵심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즉 국민주의 뭐 굳이 말을 만들자면요. 기하학적 정책이 채용되었는데 지역적 이념은 억제되었다. 그러면 이게 기하학적 정책이라는 거 지역적 이념 억제되고 하나의 프랑스인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론적인 한 가지로서 기하학적 정책도 마찬가지고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서 통일하려는 것이거든요. 지역적 이념도 억제되고 그래서 요 설명을 딱 보면은 버크의 이 설명을 보면 버크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한 가지로서 모든 것을 통일하려는 그런 혁명이다. 그런 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로서. 즉 버크의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론주의인 거예요. 이론주의. 이론주의. 뭐 이론주의 또는 뭐 통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론주의고 이에 비해서 버크는 이것을 버크가 프랑스 혁명의 핵심 초점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다원주의를 주장한 다원주의적 국가가 더 나은 공동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버크는 다원주의적 국가라고 하는 것 그게 더 그리고 그렇게 이 국민 의식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 한 나라라고 하는 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각의 계층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 달라서 그런 고유한 정신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공동체이지 온 국민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수주의 그러면은 보수주의는 전체주의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뭐 짜장면 통일 뭐 이런 거 가까운데 원래 버크에서 시작된 보수주의는 그게 아니라 다원주의를 중요하게 얘기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봐도 그렇고 버크도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니 보수주의는 유연하고 다양한 것을 강조하고 물론 이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질서는 귀족 질서니까 못마땅하긴 한데요. 그런 반면에 당대에 보수주의가 등장하던 무렵에는 버크의 보수주의가 등장하던 무렵에는 보수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론주의라는 말보다는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워낙 나쁜 의미로 쓰이니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좋은적인, 좋은 측면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버크가 보기에는 이건 전체주의의 씨앗이 들어있다. 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지 더 붙여주자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 그 전에는 뭐 나라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것에 대해서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라를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고 엎은 다음에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워보고 새롭게 뭐 리셋을 해갖고 다시 만들어보고 하는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엎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을 둘러싼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9세기 1800년대부터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워야할 것도 많아지고 뭐 좌파니 우파니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외워야할 것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리고 버크에 의해서 시작된 보수주의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